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표준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면 이 오후 1시는 오후 2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오인 12시가 되는 걸까요? 매해 두 번은 1시간 빨리 혹은 1시간 늦게 시계를 맞춰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만 되면 사람들은 살짝 헷갈려들합니다. 시계를 앞으로 1시간 돌려야 하나, 뒤로 1시간 돌려야 하나라고 말이죠. 바로 일광 절약 시간제, 일명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이 서머타임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날, 언론에서도 이날은 시계를 몇 시로 맞추세요? 라고 공고를 해줍니다. 이 서머타임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매해 3월 봄에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북미 대륙이나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이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 그리고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11월 초나 10월 말까지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됩니다. 미국은 바로 이번 주말부터 이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끝나죠. 어쨌거나 미국인들은요, 5일 밤에 잠들기 전에 시계를 맞춰 놓고 잠자리에 들 텐데요. 전날보다 1시간 더 잘 수가 있는 거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곡 들어볼까요? 썸머타임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골라볼까 했는데요. 멍고 제리의 In the Summertime, 197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 한번 골라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영국 가수 멍고 제리의 노래. 여름을 즐겁게 보내는 얘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여자친구도 만나고 드라이브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여름을 즐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멍고 제리의 In the Summertime.
rich if she's not. Bring your friends and we'll all go into town.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지피.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성인과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의사소통 방법 가운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프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움짤이라고도 하는데요. 움짤이란 움직이는 짧은 동영상을 가리킵니다. 2, 3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동영상을 움짤, 지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반응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재미있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짧은 동영상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졸려라는 말 대신 졸리다는 의미를 담은 동영상을 골라서 말 대신 전달합니다. 이런 동영상은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동영상을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데요. 바로 GIF, GIF라고 하는 사이트가 바로 이런 동영상들이 총집합해 있는 인터넷 공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일반인보다는 연예인이나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의 실제 동작을 아주 짧게 유머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복하다라는 검색어를 이 사이트에서 치게 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2, 3초 간격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GIF라는 사이트를 위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영상 자료가 이 사이트에 사용되는 것이죠. 자, 본론은 이제부터인데요. 바로 이런 동영상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성향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GIF 사이트가 이 벤처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식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 사이트가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두 배로 뛰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투자자들은 GIF의 빠른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매일 1억 명이 GIF 파일을 보면서 자사가 하루에 10억 건 이상의 GIF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GIF,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의 약자인데요. 바로 인터넷 초기부터 있었지만 모바일 메시지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의 확산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GIF는 파라마운트 픽처스나 디즈니 같은 영화사나 메이저리그 야구 등 스포츠 리그, 또 CNN 방송을 포함한 뉴스 네트워크 등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낙선자 갤러리.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보다는 누가 낙선될 것인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캔자스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낙선자 초상화 박물관인데요. 미국 백악관에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반면 미국 캔자스주 노턴에 있는 이 박물관은 이들 대통령 선거에 맞붙어 낙선한 패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대선 낙선자 갤러리는 퍼스트 스테이트 뱅크가 운영하는데요. 이 박물관의 공식 이름은 그들도 출마했다. They also ran입니다. 박물관의 벽면에는 역대 미국 대선에 출마해 낙선한 주요 정당 후보 60명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클린턴 후보 중 한 명의 얼굴은 백악관이 아닌 바로 이곳에 걸리게 되겠죠. 낙선자 박물관이 온라인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인공은 1796년 대선에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에게 패한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60번째 주인공은 2012년 대선에서 패한 미트 롬니 공화당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입니다. 낙선자 갤러리가 문을 연 것은 1965년인데요. 갤러리의 공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선자들의 결점을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의 경의를 표하고 기억하려는 뜻에서 초상화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 갤러리를 운영하는 은행 시간 때문에 이 낙선자 갤러리는 주중 6시간 동안만 방문객을 받는데요. 대선이 열리는 해마다 평균 250명이 갤러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낙선자 중에 이곳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일자 보도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서 조만간 중국 측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화성 10호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TEL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수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북 지원에 무조건 반대한 전문가는 설문조사에 응한 25명 가운데 4명뿐이었습니다. 3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전례 없이 오랫동안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현지 스웨덴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일 공개됐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열어볼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 수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저희 기자가 미국 내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해서 심층 취재를 했었는데요.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북 수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네. 몇 명이나 어떤 방식으로 했죠?
네, 한반도 전문가 50여 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올여름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네.
또 지원된 구호물자가 북한 군부 등 정권에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네, 50여 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계기가 있나요?
네, 요즘에 유엔이나 국제적시 자사 IFRC는 하루가 멀게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함경북도 수해복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예전과 비교해 그리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또 북한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수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네. 설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 들으셨어요?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요. 예,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 발생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 한 18명 정도가요. 수재민 구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은요. 무조건적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엄격한 사전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엄격한 사전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식량 등 지원품이 철저한 감시 아래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게 조건부 지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요. 북한 당국의 분배 감시는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 요원에 의한 철저한 분배 감시가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원 단체나 국가가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현재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유엔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이 현지에서 분배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북한에서 지원을 하는 유엔 기구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기구는 이 세계식량계획 WFP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식량계획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세계식량계획은 밀가루 등 지원받은 원료를 북한 현지 식품 공장에 한 20곳으로 보냅니다.
네.
이곳에서 영양 강화 식품 또 영양 과자 같은 것을 생산해가지고 황해 남북도나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와 남포내 병원, 타가소, 고아원 등에 이런 식량을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분배 감시 요원이 이런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분배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식량기구는 최근 발표한 북한 지원 활동 보고서에서요. 7월부터 9월 사이 9개 도 41개군에서 226차례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3개월 동안 200하고도 26차례 동안 분배 감시 활동을 했다면은
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이상 꼴로 분배 감시를 한 상황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횟수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기업 연구소의 이 에버스타트 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요. 유엔의 식량 분배 감시 체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식량을 유엔 등 이런 국제 요원이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관계자들이 분배를 하고 있고
네.
유엔은 그저 이제 감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거죠. 또 북한 당국이 유엔의 분배 감시 활동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강도 같은 경우는요. 안보상의 이유로 분배 감시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자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시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분배 감시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죠.
네.
또 이제 유엔이 어떤 지역에 분배 감시를 하려면요. 24시간 전에 반드시 북한 당국에 통보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곳에 이제 분배 감시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미리 이제 유엔에게 연락을 받으면은 그 현지 타가소나 병원 등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유엔 분배 감시 요원이 내일 간다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유엔의 분배 감시 체제는 완벽하진 않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죠.
그럼 전문가들이 제안한 분배 감시 방법, 이런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 거는요. 이제 외부의 국제 요원, 특히 이제 외국인이 직접 식량 등 지원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그렇죠.
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씨는요. 반드시 외국인 국제요원이 구호 물자를 분배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밝혔습니다.
네.
북한 군인이나 관계자들에 의해 분배되면 북한 당국이 구호 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또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요원이 직접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식량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요. 과거 대북 지원의 상당수가 군부로 전용됐던 사례가 있다면서
네.
모든 분배 현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외부 요원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죠.
네, 자 철저한 분배 감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가운데
네.
가장 주목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의 의견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숄티 대표는 지원된 식량 등 구호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까지가 아니라
네.
직접 이렇게 먹고 사용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과거 대북 지원에 동참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지원 단체들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절 국제 감시 요원이 분배 현장을 떠나면 또 다른 북한군 트럭이 이제 와가지고 그런 지원품을 회수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줬다가 뺏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자. 사실 뭐 지원품이 북한 군대나 아니면은 이 장마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네.
이렇게 구호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질 가능성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미국 외교 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원이 UN을 통해 이 현금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물 영어로 인카인드 컨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런 현물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레리닉시 개건연구원은 수혜지원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의료인 교류 등에 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닉시 연구원은 특히 식량 등은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수해복구가 끝난 뒤에는 이제 지원했던 의료기기나 또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 남아있는 경우는 다시 되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남아있으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 이제 뭐 북한 엘리트 계층을 위한 병원에 보내져서 거기 그 사람들이 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의약품 같은 경우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전문가들은 모두 철저한 분배 감시가 이루어져야만 지원을 한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분배 감시 조건이 없어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무조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재밌었던 것은 제가 시걸 국장에게 지원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물었는데요.
네.
시걸 국장의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네, why라는 말 한마디였는데요. 왜?
그 질문을 왜 하냐 그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분배 감시를 해야 되냐? 이거죠. 네, 시걸 국장은 근데 다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 완화를 위해 지원품에 미국 정부나 민간 단체가 지원한 것이라는 어떤 표시만 돼 있다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힌 나라에 대한 원조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뭐 그렇지만 사정이 또 전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전문가들이 분배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수혜 지원에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25명 가운데 4명이 대북 지원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국제사회가 북한보다는 IT나 인도 같은 나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미국 정부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해왔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 북한보다는 주민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이런 인도나 IT 같은 그런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이렇게 하나 둘씩 뭐 들어왔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인지 뭐 이런 걸 또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데이비드 맥스웰 및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답변은 제 마음을 울렸는데요. 맥스웰 부소장은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도 정권에 이용돼서도 안 되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결국은 불법 정권인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은 비록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할지라도 국제사회는 자신들을 돌보고 이 주민들 자신들을 돌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그렇죠.
돌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북한 내부 상황 때문에 참 걸림돌도 많고요. 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론도 있고 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동정론도 있는데요. 북한의 그 수해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아서 원래대로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기자 수첩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Lazy Song, 게으른 노래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듣는 노래일까요? 게으른 노래, Lazy Song 골라봤습니다.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I'm gonna kick my feet up then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Nah, I'll be lounging on the couch just chilling in my Snuggie. Click to MTV so they can teach me how to Dougie. Cause in my castle, I'm the biggest man. Oh, yes, I said it. I said it. I said it cause I can.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She's gonna scream out, this is great.
Oh my God, this is great.
Yeah, I might mess around and get my college degree. I bet my old man will be so proud of me. But sorry, Pops, you'll just have to wait. Oh, yes, I said it. I said it. I said it cause I can.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Yeah, 노래 들으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익명의 한인 독재가들이 미국 내 탈북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농장을 임대해줬는데요. 이 지역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정착촌 후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단체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미중서부 지회가
탈북자 정착 지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 6일 탈북민 후원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엽니다. 이 음악회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추진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탈북자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올해부터는 미국 내 탈북자 정착촌 영농 사업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작한 정착촌 영농 사업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두 명의 한인 독지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미주리주 지역에 각각 26에이커와 120에이커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6에이커는 약 10만 제곱미터로 평양의 김일성 광장 7만 5천 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입니다. 탈북자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건데요. 농장 두 곳에서 달래, 냉이, 산마늘, 돼지감자 등 기르기 쉽고 한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특용 작물을 재배, 판매해 탈북자들이 수익금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영농사업 출정식 당시 VOA에 시카고 지역에 20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탈북하신 분들은 여기서 생계를 주로 이렇게 그 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용직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언제는 일이 생기지만 언제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했고 마침 큰 도움을 받게 된 건데요. 지난 5월 출정식 이후 시카고시 외곽 락포트 농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농사업 출정식 이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탈북자가 농장에 거주하면서 밭에 씨를 뿌리는 등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40대 탈북 여성으로 미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글로리아 씨는 VOA에 지난 7월부터 락포트 농장 내 작은 간이식 주택인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좀 고향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테르진에는 기차가 좀 많이 다녀요. 아, 기차 화물차들이 탔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살 때도 이제 그런 데 살았거든요. 철도 마을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기차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조용하고 일단 동네가 하나에 이래저래 그냥.
글로리아 씨는 지역 내 다른 곳과 비교해 3분의 1 가격의 월세를 내며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씨는 이곳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씨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살면서 가축을 키워봤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이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닭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알은 먹고 이제 그 브라우니는 제가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알 좀 떼우려고 지금 그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병아리를 떼우려고요. 병아리 떼어가지고 이제 그 병아리를 요구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가정용으로 병아리 한 마리당 막 5불에서 8불 그렇게 가격을 해요. 그래서
병아리를 키워 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말인데요.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가축을 키우면 수입에 균형이 생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글로리아 씨는 농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창고를 쓰며 꽃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면 탈북자들에게 소개하고 장기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를 이제 갖다 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알도 떼어보고 좀 그쪽에 저는 경험도 있고 이제 자신 있어가지고 한번 좀 그쪽으로 해볼까. 그리고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여기 와서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해외 노동자 출신 50대 탈북 남성 정 씨는 현재 건축업을 하며 락포트 농장에서 냉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위스콘신주에서 달래 냉이를 시범적으로 키웠다며 한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고 값이 비싼 달래, 냉이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재배로서 성공한 거지 판매로 두까지 완성된 루트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내년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다 달래도 나오고 뭐 씨앗도 나오고 뭐 아주 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티셀을 잡으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일을 거기서는 돈 얼마 나오니까 할래.
정 씨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난 8월과 지난주 1에이커가 조금 못되게, 즉 4,000제곱미터 규모로 냉이 수확량이 1갤런, 즉 3.8kg에 4달러는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봄 냉이 수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경우 종자가 매우 비싸서 구하기 어려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 필요한 농기구도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도 영농사업의 시작부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탈북자 3명이 시카고시 외곽에 위치한 락포트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독지가가 제공한 두 번째 농장인 미주리주 농장은 120에이커에 달하는 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준비에 걸리는 기간도 훨씬 길 것이라고 윤 회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후원을 위한 가을음악회는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 국악인 단체 버듀오가 출연합니다. 음악회를 기획한 김병석 글로벌 풍물단장은 미국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하는 국악인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일, 무엇보다 탈북민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탈북 동포를 이제 지원해 하는 이 사업에 그 콘서트에 이제 연주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악, 우리 음악을 갖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음악이란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탈북 동포하고 저희 그 우리 대한민국, 남한, 우리 민족,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동질성 이런 걸 찾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콘서트가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탈북 동포들이 이제 정착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 더 뜻깊은 일이고요.
6일 저녁 가을밤에 장식할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장구의 협연, 징과 실로폰 등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 그리고 상모판 굿 같은 전통놀이 등이 공연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역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남부 여러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건 메릴랜드였습니다.
가톨릭 신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메릴랜드 땅을 식민지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왕 찰스 2세는 신대륙 땅을 더 많이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670년 영국인 이주자들이 캐롤라이나의 첫 번째 성공적인 정착민들이 됐습니다.
캐롤라이나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는 최고로 손꼽히지요. 어디 힘 잘 쓰는 흑인 노예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노예를 이용해서 산업은 더욱 탄탄한 경제적 성공을 얻게 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남부 지역에 비해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은 성장이 다소 느렸습니다. 북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버지니아에서 내려온 정착민인데요. 일찍부터 흑인을 노예로 썼던 남부와는 달리 북부 지역 사람들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해안에 근거지를 둔 해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해 맞서 싸웠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은 식민지들 가운데 자주정신이 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677년 이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영국의 불평등한 항해 조례에 불만을 품고 영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법은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다른 식민지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도 영국에 세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사고 파는 물건에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캐롤라이나 북쪽에서 만들어서 같은 식민지인 버지니아나 매사추세츠에 갖다 파는 물건을 두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 아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딨답니까?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캐롤라이나 북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영국의 항해 조례에 따라 세금 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지만 영국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운동을 이끈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반란에 진압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성향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부 캐롤라이나는 흑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며 경제적인 부를 얻어갔고 그에 비해 북부 캐롤라이나는 일찍부터 자유와 민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는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달랐고 결국 캐롤라이나는 1712년 북부와 남부, 즉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분리됐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마지막으로 성립된 영국 식민지는 조지아였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남동부의 남대서양 연안 지역으로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 가운데 유럽 이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조지아는 제임스 오글소프라는 영국 장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오글소프는 빚을 지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에게 식민지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1732년 영국왕 조지 2세는 제임스 오글소프에게 조지아를 개척하라는 특허장을 내주었습니다.
빚을 지고 갚을 길이 막막한 채무자들과 죄수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신대륙의 조지아로 간다면 감옥행을 면하게 해드리죠. 빚지고 감옥에 가는 대신 신대륙으로 가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들이 죄를 짓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아에 가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옥행을 면하게 해준다는 제안에도 오글소프를 따라 조지아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지아를 건너온 사람들도 오글소프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개척 의지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결심으로 다 함께 금주를 실천해보죠.
아니, 금주라고요? 금주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데 이 험하고 외로운 땅에서 술을 안 마시면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조지아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곳입니다. 다른 식민지들은 대부분 흑인 노예를 두고 있지만 조지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소유하지 맙시다.
저 양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아, 남들 다 가지는 노예를 우리만 안 가지면 힘든 일은 누가 하고요? 우리더러 이 휑하고 낯선 땅에서 평생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만 하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정착민들은 오글소프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착민들이 이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던 오글소프의 뜻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관할하고 있었고 조지아와 캐롤라이나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함정은 기회만 있으면 조지아를 공격했고 해적들까지 나서서 조지아 해안선 일대의 선박들을 나포했습니다. 조지아 경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장교 출신이었던 오글소프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군대와 주민들을 이끌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오글소프는 조지아를 건설하느라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버렸고 결국 1752년 조지 국왕이 조지아 식민지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끼면서 사는 것이 유한 자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아끼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칭찬, 배려, 감사 인사, 사랑 뭐 이런 하루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것들 인생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그런 덕목들 이런 마음들은 참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